말씀은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때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교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헬라인은 이방인으로 대표가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상종을 못할 사람들, 당시 때 문화가 그랬죠. 게다가 예수님에 대한 여론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쭉 사역을 펼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이것은 자신들의 삶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 몇몇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23절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 내 유명세가 떨쳐지고 있다. 세상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때, 헬라어로는 호라라고 하는데요. 어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그 구원 역사의 때, 그 십자가 영광의 때가 지금 도래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유명이 아니고 무명해지는 것, 한 알의 밀알이 돼서 땅에 썩어지는 그 십자가 영광의 때를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메시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은 유대인도 필요하지만 이방인 그리고 열방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열방인들, 지금 각종 나라들이 전쟁을 펼치고 있지요. 성경의 예언처럼 전쟁은 예고된 사건이지만 우리가 영안을 열어 주님의 마음으로 나라들을 위해 중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는 망해야 되고 어느 나라는 잘 돼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란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고 그곳에도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없어져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빛으로 오셨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회복시키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이방의 빛으로서 열방을 구원하고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24절 볼까요?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고편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한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 땅에 떨어져 묻히고 자라면 이삭으로 열매를 맺지요. 그 이삭 그 자체는 별로 쓰임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에 맺힌 그 밀알들을 갖다가 가르면, 그것을 빻으면 밀가루가 되죠. 전문용어로 뭐죠? 밀가리. 제가 사전에 보니까 전라도에서도 경상도에서도 밀가리라고 쓴다 그래요. 이 밀을 갈아야 빵도 해먹고 파스타도 해먹고 부침개도 부쳐먹고 국수도 해먹고, 밀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밀알이 되신 거죠. 십자가 방앗간에서 빠지고 갈아지고 반죽이 되셨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 방앗간에서 영끌하신 겁니다. 영혼까지 다 끌어올리셨어요. 거기서 영갈하셨습니다. 영혼까지 다 갈아엎으신 겁니다. 그리고 땅에 벌어졌죠. 그러나 성령의 효모, 성령의 이스트가 예수님의 육신과 영혼을 새로운 빵으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새롭게 부풀어 오르게 하셨어요.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미랄이 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타인을 섬기는 빵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밀빵이 되거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반죽이 되거라. 영끌, 영갈 그런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타인을 섬기자고 그렇게 영혼까지 갈아줘야 하고 내 육신이 죽어 땅에 묻혀서 열매 맺어야 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이 생길 때도 있지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주님, 저보다는 저 사람을 좀 갈아주십시오.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남을 섬기는 삶이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으니까 온 천하, 그 온 천하의 무게가 그 영혼의 무게가 내 가슴 속에 들어옵니다. 그 영혼을 내 어깨에 짊어집니다. 그러니 마음이 무겁지요.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한 영혼을 살리셨답니다. 그러니 그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을 존귀히 대해줘야 하고 그 영혼의 무게가 내 안에 들어오니 저는 참 우리 순장님들, 우리 교사분들, 우리 직분자분들, 영혼을 섬기는 모든 우리 스태프들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무게를 감당하고 그 영혼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타인을 섬기고 당신을 섬기는 자의 지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떤 마음인가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냥 나를 미워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당장 가서 못 박혀라 이런 것도 아니죠. 주님과 이웃을 섬기기에 불편한 내 마음가짐이 있다면, 예를 들어 내 마음의 욕망이 너무 크다면,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다면 그것을 십자가 앞에 그만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욕심, 욕심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요. 욕심이 있어야 있는 애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욕심이 있는 애들이 운동도 하고 경쟁해서 성과도 내고 그런 것입니다. 그 에너지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성경의 말씀처럼 지나친 욕심이 잉태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된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불러오는 것이 욕심이지요. 욕심을 매니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가시나무 노래하시죠. 내 속에 내가 많은 게 뭡니까? 욕심이 많다는 거죠. 내 안에 욕심이 많으면 주님만 쉴 곳 없는 게 아니고 남도 내 안에 들어와서 쉴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 안에서 쉴 수가 없는 겁니다. 더 계속 나를 다그치고 그러면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매니지하면서 주님보다도 중요한 게 뭐가 들어와 있는가? 주님보다 앞서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주님보다 더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무언가? 명예와 성공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한 영혼보다 명예가 중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물질로도 치료 못하는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지성의 아이콘 이어령 교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한마디, 타인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것만 남더라. 105세 김영석 교수님, 100년을 살아보니 사랑하며 산 것만 남더라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어디에서 생겨났지요? 박애 정신에서 태어났습니다. 박애 정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등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그 가치에서 생겨난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 하늘의 밀알 정신을 말씀하시는 것은 박애 정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도 헬라인도 이란 사람도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북한 사람도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그리스도 안에 다 한 형제요 다 자매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기 위해 밀알 대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해주고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해주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밀알 정신의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27절도 봅니다. 이 밀알의 가치와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마음이 괴롭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주님이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이 마음이 괴롭다, 십자가를 면하게 해달라, 주님이 겁쟁이가 되신 건가? 그게 아니지요. 우리 주님은 육신의 고통도 정서적인 수모도 다 감당하실 수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 그 죄인의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진 그 단절의 상태,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그 상태가 분리되는 버려지는 그 아픔, 그것은 주님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 괴롭다는 말이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 마음이 아프세요.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우리 주님은 밀알만 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이 빵이 되셨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반죽을 하셨을까? 눈물로 반죽하신 겁니다. 물이 있어야 반죽을 하들 주님은 눈물로 그 빵을 반죽하여 생명을 살리는 빵이 되신 거지요. 27절도 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십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 왔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의 한 가지 소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밀알이 되는 보잘것없는 가치로 폄하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만 영광. 반죽이 되어도 하나님께 영광. 그 무엇이 되어도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저도 자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로서 예수님께 열매 맺는 이삭이 되었는가? 예수님처럼 땅에 묻히고 내 이름이 없어져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눈물 젖은 빵을 얼마나 먹어본 사람이고 얼마나 눈물 젖은 빵이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큰 것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그 삶은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지요. 그 마음은 무엇일까? 박애 정신의 마음, 나도 중요하지만 남도 중요히 여겨주는 마음, 나도 가치가 있지만 남도 가치가 있다고 남을 세워주는 마음. 요새 시대가 어렵지 않습니까?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내가 좋은 거 먹을 때 저 사람은 저거 먹을 수 있을까 헤아려주는 그 마음, 아픈 분들이 많은데 저 사람 얼마나 아플까 걱정해주는 그 마음, 어디에도 알릴 수 없는 마음의 상실을 안고 기도하는 사람 있다면 조용히 기도해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밀알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2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지, 타인을 위한 섬김의 본이 되려고 했는지, 또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주님께서 너무 잘 아셨습니다. 28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도 보고 계십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때로 피곤해서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은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마음으로 알아채셨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어 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영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마음이 어떤지, 말씀을 통해 말씀의 저자이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바라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부르신 주님께, 또한 우리를 하늘의 미랄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섬기는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타인을 위해 주님을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부르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